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드디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미는 아주 중요한 현장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빅픽처, 큰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스토리에서 오늘 이 밤에 또 남은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몇 가지 원리를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9장 1절을 좀 문맥에서부터 좀 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방금 언급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열두 지파 중에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보니까 이 특징이 아닌 모양이에요.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상하죠? 이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려면 저 에브라임 지파나 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나 이런 명문가의 지파에서 왕을 뽑지. 왜? 이런 제일 꼬랑지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절묘한, 요즘 그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하나님만이 설계하신 정치공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보통 그 UN 사무총장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하는 거 보았나요? 예? 본 적 없죠? 주로 이름도 모를 어느 아프리카의 대표나, 우리나라도 한번 했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 조그만, 게다가 아직도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이런 나라에서 그 세계를 아우르는 행정 책임자를 항상 뽑아요. 여기에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세계 폴리스 역할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UN 사무총장 자리마저, 게다가 UN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마저 미국인이 차지하고 앉았다면 세계 힘의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견제하는 국가에서 팔짱 끼고 관망할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열두 지파가 있지만 다 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인 거는 인정하는데 항상 싸워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묘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가장 그저 제일 작은 지파가 되면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해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뽑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좀 볼까요? 첫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로다.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기스입니다. 기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아마 그 신체 구조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이제 역사의 정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이 집안에 아직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지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암나귀는 여러 마리인 걸로 봐서 암나귀들 복수로 썼죠. 여러 마리를 잃은 걸로 봐서 이 집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7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저 집에 자가용이 있어? 그러면 그랬어요.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죠. 뭔 소리야 이게. 요즘은 집집마다 다 차가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참 3, 40년 만에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집집마다 차를 보유할 나라가 될 줄이야. 그런데 이 시대의 암나귀는 그 정도 집안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짐승이에요. 근데 몇 놈이 집을 나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예, 얘들 좀 찾아와라. 그래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찾으러 나선 거예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 돼 있죠? 사환. 자, 이 사환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길 위에 있는 인생은 누구랑 가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가느냐.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보면 우연히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갔는데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돌아와서 결실을 맺고 아기를 낳아서 다시 그 선교지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누구랑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4절. 그가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지명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그 다음에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나귀 찾으러 갔는데 무려 네 군데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그 누가 어느 학자가 이 네 군데 키로수를 다 또 조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를 쏘다녔는가? 그 당시 교통수단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당시 교통수단이래야 뭐 짐승 타고 다니지 않으면 대부분 90%는 걸어 다녔을 텐데 이 광범위한 지역을 40km 이렇게 돌아다닌 게 근데 일관되게 찾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계속 나와요. 결국 목적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니까 사울이 가려고 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극히 온순했고 정상적이었어요. 아주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에 순종도 했고 또 못 찾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사환에게 야 낙인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빨리 그만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드디어 사환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지역에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어른이 계신데 그분에게 한번 가서 좀 여쭤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돌아다닌 쏟은 정성이 아깝지.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돌아간 건 좋은데 손실도 있고 또 아버지도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을 달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것은 당시 그 시대에는 선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때 하나의 예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꼭 복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8절 다 같이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는 말은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분량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 역사에 정확하게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뚜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선지자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서 부름받아 활동하던 사람들이 없었고 말 그대로 선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대로 뭘로 바뀌냐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로 불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확한 선지자의 직함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제 그 선견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우물가에 소녀들이 물을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아 당신들이 찾는 그 선견자 분은 당신들보다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면 만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그분이 지금 자기 처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인 듯하지만 절묘하게 이 만남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자, 점점 이 그림이 도대체 어느 형국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궁금하게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자, 사울은 여기 지금 뭐하러 왔죠?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왔어요. 누구하고? 사완하고. 근데 이 사완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사울이 올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중도 포기하고 그냥 갔죠. 근데 사완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강권하는 바람에 선견자인 사무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기자가 이런 기록을 남겨놔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끊고 갑시다. 아, 놀랍죠?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짐승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못 찾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동행해준 종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선견자라도 만나서 우리 갈 길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집에 일어났던 개인사적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여기 오기 전날 밤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그가 이 민족을 고통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니즈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아, 이쯤 되면 표정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는 안 되는데 다시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둘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만남 속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하신 얘기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어떻게 하리니?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뭐하였으므로. 앞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밑바닥에 뭐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간절한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가 된 겁니까?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막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모른 채 뭐가 된 겁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그냥 심드렁한 마음으로 오셨건 너무 답답해서 오셨건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도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경험하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는 게 뭐하는 응답이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존재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살면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 응답이라는 소리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못 해보셨나요? 안 해봤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뭐가 된다고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 어둠의 땅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뭐가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절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우격다짐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사울을 보내요. 응답으로. 그래서 그가 블레셋을 잠시지만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구원하고 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에 우리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장일 텐데.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기 전에 1절부터 좀 읽읍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 유명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던 장면인데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전쟁 중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모든 게 다 너그럽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러니까 송 목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요.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위험해요. 자, 우리 두 번째 자막 한번 다 같이 시작.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를 조심하라.
평안할 때는 왜 위험하냐 하면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기특한 생각이 든다는 게 문제예요. 아, 내가 이 은혜를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은혜를 정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제가 종종 하는 멘트 중에 기특한 생각이 들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다가 다 사고를 만나요. 잘해보려다가. 신앙은 잘 들으세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좀 시끄럽고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잘하려다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잘하는 게 기특은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건 너 진짜 건축하려고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성경 한 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아서라,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고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을 수용하지도 않았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장 저 뒤쪽쯤 가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잠깐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이 기도한 것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피드백은 뒤집어져서 돌아와요. 뭐 네가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집에 가두어 머문 적이 있더냐? 아서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게. 어떻게? 그래서 12절은 잘 보세요.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네 몸에서 날 네 씨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솔로몬을 물리적으로는 가르치지만 솔로몬은 사실상 누구의 예표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한 호칭을 신약에서 부여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집을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정답너예요. 정답너. 아, 자, 답정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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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녁 예배 때도 한번 했죠? 답정너. 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답만 해라. 누구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 누굽니까? 그리스도.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첫 번째 자막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자막.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를 조심해라. 자기 기특한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이 계획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견과 뜻에 부합한가.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로가 아니고 답정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그분이 답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도는 원천부여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제목이 남은 짧은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큰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참 믿고 자라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그대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인생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응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진 절실한 피로 속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응답으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독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만이 아시는 그 모든 시시콜콜한 사연까지를 주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위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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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시옵소서.